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말에 보면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건다. 다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먹고 사는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루카 복음서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궁핍해진 나머지 돼지 치는 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그가 겪었던 배고픔은 다만 육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예,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었을 때에만 채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았을 것이지만 무일푼이 되고 나니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근심하고 있던 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닌 사랑과 현존에 대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의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 떠올랐고 그 사랑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군중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배불리 먹었던 일만 떠올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닌 영적인 배고픔에 눈을 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 지금까지 왔습니까?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재산, 재물, 경제적 풍요, 성공.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죽음과 병고, 두려움과 분노를 잠재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오늘 하루 오로지 바로 그분께 의탁하며 든든히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 결의 김충섭 신부입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전례의 중심이며 또한 주일 중의 주일로서 다음 주일까지 부활축제의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활팔보라고 하며 옛날에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흰 옷을 한 주일 동안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다음 주일은 400주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흰 옷을 벗는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대축일은 400주일로 끝납니다. 또 이날을 낮은 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높은 주일인 부활 대축일과 상반되는 말로서 부활이 모든 주일 중에 주일이기에 다른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라는 의미에서 쓰였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이윤기 작가의 책 입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에서 모든 것은 벅으로부터 시작됐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버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컴퓨터 용어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오류라는 뜻으로 쓰인다. 컴퓨터 이전 시대에는 벌레라는 뜻으로 흔하게 쓰였다. 공부벌레, 일벌레 할 때의 벌레는 각각 공부와 일에 미쳐 있다는 의미에서 광이라는 뜻을 또 아울러 지닌다. 인류의 정신사는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 오스독소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패러독스를 부르짖는 사람들. 모둠살이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사상의 광야로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호전되어 왔다. 이설을 부르짖는 이단자,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버리기도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들에 의해 호전되어 왔다. 특정 시대에 그 시대 정론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평화를 구가하던 주류 세력에 이설을 부르짖는 버그는 참 성가셨겠다. 실행 오류를 뜻하는 평범하던 낱말 버그는 세기 말에 이르러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의 유행과 함께 사뭇 장엄한 울림까지 획득하기에 이른다. 밀레니엄은 천년을 지칭하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신성한 천년 왕국과 그 신성한 세월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밀레니엄이란 말이 지니는 역사성의 원점, 그 꼭지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였던가? 고대 이스라엘의 공의회 산헤드린을 무단하던 유대 교도들, 특히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원로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는 참 성가신 존재였을 것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카야파가 예수를 믿게 본 것은 예수가 성전 앞 환전상들의 환전대를 둘러엎고부터다. 환전대는 무엇인가? 환전대는 세습 왕조의 수익 사업체, 요즘 말로 하자면 금융업체였다. 그리스도는 버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그의 말을 프로그램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버그를 주러 왔다는 뜻으로 읽는다. 움베르토 에코는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악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믿음이 곧 악마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읽는다. 미당은 자신을 키워준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했다. 바람은 혹 버그 아니었을까? 나는 앞으로 오래 이 생각을 화두 삼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모든 것은 버그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서다.
이제 준비한 곡은요, 네, 니콜라 루치라는 작곡가입니다. 라틴어 가사인데 성모 성입니다. 오르간 반주와 함께 여성들만, 여성 3부의 작품인데요. 소프라노 솔로 박기영과 함께 부산가 두리갑창단의 여성들이 연주하겠습니다. 니콜라 루치 작곡의 아베 마리아 성모성 여성들의 목소리로 오르간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요 텔레만 작곡의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 그 기쁨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작품입니다. 스트링과 함께 여성 3부가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작곡의 스트링 연주와 함께한 알렐루야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부산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오늘 성음악 산책 시간에는요 부산 가투리 합창단의 목소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음반 그대 행복하여라 라는 곡에서 음반에서 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귀에 익은 곡이죠. 많이 연주되는 곡 피에로 마스카니 작곡의 성모송 아베 마리아를 준비합니다. 테너 김성진과 함께 홍성사부로 오르간과 함께 이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가 에치만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종 1주기를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한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인 4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부활 3종 기도를 바치기에 앞서 지난해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선종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분의 깊은 신앙과 사랑의 증언을 되새기며 우리가 더욱 빛나는 진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옥자이신 성모님께 함께 기도하고자 요청한 뒤 부활 3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선종했습니다. 교황으로서 마지막 주님 부활 대축일 우르브 에트 오르비 메시지를 전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교황은 복음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는 것은 폭력으로 짓눌린 희망에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하게 되고 복음은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어두움을 밝게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3종 기도를 마친 뒤 교황은 부활 8일 축제 기간 기쁨과 신앙 안에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이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물량이 여전히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매물량이 많지만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는 3월 말 기준으로 37,638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동안 어떤 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치는 매달 팔리지 않고 남는 매물 즉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은 최소 한 달 이상 시장에 나와 있었지만 팔리지 않은 매물 수를 의미합니다. interest.co.nz는 3월 말 기준 약 2만 5,600채가 이런 매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3월 실제 판매된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매물이 팔리지 않고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이 비현실적인 가격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반면 구매자들은 선택지가 많아 가격에 매우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물들이 마케팅 기간을 거쳐도 팔리지 않으면 잠재 구매자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결국 중개인들도 오픈홈 운영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물들은 부동산 시장의 벽, 꽃, 월플라워가 됩니다. 글로벌 안보 전문가는 중국이 뉴질랜드 공군이 자국 영공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한 것은 중동 전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베이징의 다른 우려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크레자쿠는 최근 뉴질랜드 공군의 P-8A 대잠수함 초계기가 항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반복적으로 근접, 정찰 및 괴롭힘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이러한 행동이 해당 공역의 민간 항공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P-8A 해상 초계기가 2018년부터 참여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아시아 해역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로버트 패트먼 교수는 중국이 통상적인 비행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 지도부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뉴질랜드와 호주 국방 장관이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위험하고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한 공동 성명 이후 잠재적인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트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었다는 점이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중부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웰링턴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가 밤사이 더욱 강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급작스러운 범람, 이른바 플래시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리루아와 허트밸리, 스터크스밸리 등에서는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요 교통로가 통제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고립되거나 우회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지대 주거 지역에서는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며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홍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구조당국과 긴급서비스는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비가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반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작은 강수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 및 산사태 위험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식 경보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지만 당국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이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국제 군사 모의 훈련, 이른바 워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주도로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우주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위성통신과 GPS 등 핵심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훈련에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60여 개 방위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위성 의존도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공격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 순간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방사선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위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수일에서 수개월 걸쳐 확산될 수 있으며 장기간 우주 환경 자체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의 이번 참여는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에서 점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통신, 항법, 감시 등 다양한 군사 민간 기능이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훈련 결과가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리더십마저 흔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크리스 비숍 수석 의원이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당내 일각의 쿠데타 음모론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비숍 의원은 일요일 오전 생방송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자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직을 노리며 총리 축출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 당 지지율이 30%를 맴돌며 뚜렷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해 그는 이러한 성적표가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제기된 내부의 불만이 실제 총리를 향한 조직적이고 개인적인 반기나 리더십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낭설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거듭 일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지맛,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서 미처 준비하지 않은 추위 때문에 감기를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몸을 통해서 하느님을 또 발견해야 되니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우리들이니 몸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돌아보고 성찰해 볼 거리는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만남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지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죠. 만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남은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너가 있어야 합니다. 두 주체가 존재해야만 만남이 가능합니다. 두 주체 이상의 여러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가 하는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의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만나는 만남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만남이라는 그 관계 안에선 나와 너라고 하는 두 주체가 늘 항상 기본이고 핵심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고 너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만남입니다. 내가 없거나 너가 없다면 만남일 수는 없죠. 누군가의 자기 확장일 뿐입니다. 뭐 요즘에 그러한 그 대안적인 만남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뭐 SNS라던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와 만나고 통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 사실 만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합일되어 있는 존재인 한, 우리는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고 나의 손으로 만지는 나와 너가 전제된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삶 안에서의 만남을 전제하고 지향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몸은 갈수록 필요 없어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만남은 내가 있어야 하고 너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구분된 너와 내가 있어야만 만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확장되는 것만도 만남이 아니고 너가 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도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게 합니다. 너가 너로 있어야만 하고 내가 나로 있어야만 우리의 만남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나로만 머물러 있고 너가 너로만 머물러 있으면 만남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냥 각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따로 떨어진 별과 같은 존재, 따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머물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나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너로 또한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는 내어줌이 있어야만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나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하지만 나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너로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두 주체가 서로를 내어주며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가능한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확신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자신을 선물하는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성격을 만남은 다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한 만남은 준비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정말 진실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를 열어주는 관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깊이 통교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사랑의 관계가 그러하죠. 이성이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와 첫 만남이 너무나 좋고 온전히 통교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만남은 다음의 만남을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의 성격은 바로 만남 안에선 결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로만 머물러 있고 그냥 그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내가 하는 만남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로만 머물러 있고 나만 확장시키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은 내가 품어온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세 가지의 만남의 속성을 말씀드렸죠. 만남은 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해온 나를 선물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만남은 내 자신으로 너 자신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선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남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 혼자서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정리해낸 것이지만 이러한 저의 성찰에 큰 도움을 준 두 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사람은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한 철학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유다인인데 바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그 책 자체는 너무 어려워서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로 바꿔드리면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바로 너의 너다움, 너가 너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사랑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나로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사랑은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자 철학으로 레비나스의 생각을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타자는 너의 철학은 다름 아닌 약한 사람,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의 얼굴을 한 가난한 사람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정리하면 레비나스는 자신의 모든 사상적 흐름을 바로 이 타자에 대한 사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 앞에 너로서 머물러 있고 그 너에 대한 연민으로 하여금 너에 대한 사랑이 그를 도와주도록 나를 충동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해야만 하는 그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이 나를 나로서 머물게 하고 그에게 응답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아의 얼굴, 과부의 얼굴, 가난한 자들의 약함에서 그 너다움이 격렬하게 드러나고 그 너다움에 모든 나는 나를 넘어서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 응답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형성이 되고 나다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철학이 시작이 되고 윤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관계 맺음을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환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환대가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저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 이야기 나누는 주제인 만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르틴 부버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유를 깊게 하거든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사유를 깊게 합니다. 마르틴 부부는 너와 그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같은 인격체로 자리하고 있는 누군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너를 인격적인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너를 대하게 되면 그것은 만남도 아니고 관계 맺음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의 확장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인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고 도구로 삼고 마치 재화의 일종인 것처럼 취급하는 뭐 그런 현실을 아주 오래전에 꼬집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르틴 부버의 너에 대한 이 사유, 생각은 그 핵심에 절대적인 너, 바로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깃들여 있습니다. 절대적인 너는 바로 하느님일 수밖에 없고 모든 너는 그 절대적인 너를 부여받았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 여기서 멈추고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남을 통해 만나는 대상은 사실 내 앞에 너이기도 하지만 그 너를 있게 하신 하느님과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마르틴 부버의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너가 너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역을 허물어 사랑으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너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존재는 바로 나와 너를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우시죠? 천천히 이것을 돌이켜보시면 어렵지 않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안에 이런 종교적인 핵심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영역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르틴 부버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죠. 너를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한마디로 너를 그것으로 여겨서 나를 위한 경험과 이용의 대상으로 대상화된 관계를 맺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남도 아니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부버의 핵심에는 그 성서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특히 신명기의 본문이 핵심에 있는데 이방인, 과부, 고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힘든 이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성찰, 구약 성서적 성찰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힘들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이어서 듣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입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무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단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하찬울님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노래가 좋네요.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남에 대해 정의 드렸지만 이 만남의 세 가지 속성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에마누엘 레비나스 그리고 마르틴 부버의 영향으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의 세 가지 속성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선물하고자 하는 내 의지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나로만 너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선물로서의 성격 이 세 가지를 모든 만남이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만남, 참 만남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그 만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방송의 서두에는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한번 읽어보죠.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탄 유카에 대해 전해주기 위해 그 이전부터 이미 준비된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대림시기 때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고 희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만남,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이례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 이전에 그분들의 어머니께서 그 만남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여러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결정적인 공생활이 이미 그분들이 각자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르게 루카 복음서는 이렇게 마치 영웅의 서사를 전하는 것처럼 어렸을 적 유년설화에 대해 길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유년설화의 핵심은 바로 오래전부터 예비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이미 준비된 예수님의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였다고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모님의 결정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의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하느님의 계획의 한 근거로서 엘리사벳,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라는 근거를 들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성모님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갈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의 눈으로 하느님의 뜻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준비라고 하는 주제가 만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전할까요? 마태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전해줍니다. 바로 마태오 복음서 1장의 서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족보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이끌어오신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임무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전하기 위해 그 준비를 전해주기 위해 족보를 재미없는 족보를 쭉 길게 늘어놓는 거겠죠. 누가복음서는 그러한 준비라고 하는 성격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하신 이 만남에 조금 더 집중해 보죠.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끄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는 성모님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의 아기도 복되다라는 말로 태중의 아기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한 기뻐하지만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 귀의 소리를 듣고 저의 태안에서 아기도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라는 말로 저도 또한 저와 저의 아기가 함께 당신 두 분을 맞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사벳과 성모님만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의 태안에 있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바로 네 분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준비, 이 엄청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엄청난 사건, 그 만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만남을 전해주기 위해 이 네 사람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눈앞에 있는 성모님에 대해서만 기뻐하지 않고 태중의 아기에 대해서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엘리사벳과 또 엘리사벳이 낳을 세례자 요한이 맡은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들 중에 가장 열심한 이로 뭐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죠. 그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는 두 분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에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성모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분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 만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너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넘어 너에게로 가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만남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물러남으로 가능한 것이겠거든요. 마치 바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육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에 가 닿는 우리 만남의 노력은 서로를 침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존중하고 너가 너로서 충분히 있도록 나의 있음을 뒤로 물리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과 그리고 엘리사벳 안에서 이 겸손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 겸손함은 순명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안에선 이 겸손이 서로를 향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사벳은 겸손과 순명으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아차렸다고 루카 복음서는 동화처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스스로 다쳤다고 생각했던 육체적인 이 태를 하느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엘리사벳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모님도 같은 맥락에서의 겸손을 하느님께 보이시죠. 순명으로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며 선사가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니 이 몸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로 당신의 뜻을 뒤로 물립니다. 진정한 만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명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39절부터 시작되어 45절까지 이어지는 엘리사벳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서 드러난 그 순명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만나고 있지만 그 두 분의 태 안에 있는 각 아드님들이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성탄은 그 이전의 세대인 성모님과 엘리사벳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어 왔었다라고 누가복음서는 전해주는 것이겠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46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모님의 응답이 이어져 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로 이렇게 묶어 볼 수 있을 텐데 성모님께서는 서로 주고받는 그 찬양의 이야기를 마치고 56절에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제 성모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그 역사성과 은총과 기쁨에 대해 찬양으로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52절과 53절에 우리의 눈을 끄는 그 두 은총의 그 결과가 있거든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라고 기존에 내려오던 질서, 기존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나와 너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던 이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환호를 그 찬양 속에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함께 이 성모님의 찬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두 곡인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이문세 씨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 곡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가끔씩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답지 않게 뭔가 욕심을 냈구나, 아니면 함부로 양보를 했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과하게 욕심냈구나 하는 어떤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만남을 통해 했던 이야기와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너무 과하게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고 돌아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죠. 아, 내가 제대로 된 만남을 하지 못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만남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만남이 가지고 있는, 만남이라고 할 때 그 만남이 가져야만 하는 그 핵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종합해서 성서적인 용어로 종합해 드렸지만 그 만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 안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해온 선물로서의 만남을 기대하던 그 결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나로서 머물러 있으며 너로서 머물러 있고 또한 그 영역들을 넘어 내 자신의 영역을 뒤로 물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선물로서의 만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만남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만남으로 정향되어진 존재, 바로 하느님의 모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남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내 자신으로만 그 만남을 가득 채우고 지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리를 물고 서로의 자리를 물러서 서로를 선물하도록 사랑으로 만남이 이끌어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고 있겠죠. 이 대름 시기에 이 루카복음서 1장 39절부터 45절 추가적으로 성모님의 찬가도 함께 보았죠. 이 부분을 이 만남이라는 주제에 서로를 내어주고 겸손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이 정확한 만남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겸손함을 드러내신 거겠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 충분하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하느님성을 뒤로 물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깊이 통교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고 그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그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간극,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어 우리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이 만남에 대해 기뻐하며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주신 문자에 대해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대림의 시기 함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방송이었죠. 성녀 베르나데트의 봉헌이 마음이 아프고 감동도 줍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교만에 대해서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약방을 통해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이 한 번뿐인 선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산애가 부른 라구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 이기 때문에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3편 시편 아삽. 정녕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폭행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그들의 눈은 비계로 붉어져 나오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환상이 흘러나오네. 그들은 비웃으며 심술궂게 이야기하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이야기하네. 하늘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들의 말을 물 마시듯 들이켜내. 그들은 말하네. 하느님이 어찌 알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리요. 보라, 바로 이들이 악인들.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재산을 늘려가네. 정녕 나는 헛되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고 결백으로 내 두 손을 씻었단 말인가.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배신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이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에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갑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덧없는 꿈처럼 주님께서는 일어나실 때 그들의 모습을 없인 여기십니다. 그렇건만 제 마음이 쓰라리고 제 속이 북받쳤을 때 저는 멍텅구리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예치만,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상청의 긴급 재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웰링턴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폭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의 기로에 나섰습니다. 금강원은 19일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종 1주기를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한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인 4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부활 3종 기도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해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에 선종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분의 깊은 신앙과 사랑의 증언을 되새기며 우리가 더욱 빛나는 진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옥제이신 성모님께 함께 기도하고자 요청한 뒤 부활 3종 기도를 마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선종했습니다. 교황으로서 마지막 주님 부활 대축일 우루비 에트 오루비 메시지를 전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교황은 복음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는 것은 폭력으로 짓눌린 희망에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하게 되고 복음은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3종 기도를 마친 뒤 교황은 부활 8일 축제 기간 기쁨과 신앙 안에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뉴질랜드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 일대에 유례 없이 쏟아진 엄청난 물폭탄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국지적 비상상태가 공식 선포된 데 이어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역시 밤새 거세게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상청의 긴급 재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웰링턴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폭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빗물로 인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대규모 돌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직후 지반이 크게 악화되면서 외곽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치명적인 토사 유출과 대형 산사태 발생 위험성까지 겹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 확보가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응급 복구반이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밤새 비상 근무를 서며 피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당국은 저지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리더십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여론조사 수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며 나는 여론조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선거 이래 국민이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인 노동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도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럭슨 총리는 당내 지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앞서고 있어 정권 재창출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매물량이 여전히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매물량이 많지만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는 3월 말 기준으로 37,638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동안 어떤 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매수자 수 우위 시장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치는 매달 팔리지 않고 남는 매물, 즉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은 최소 한 달 이상 시장에 나와 있었지만 팔리지 않는 매물수를 의미합니다. interest.co.nz는 3월 말 기준 약 2만 5,600채가 이런 매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쭉 가장 높은 수치이며 3월 실제 판매된 물량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매물이 팔리지 않고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이 비현실적인 가격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반면 구매자들은 선택지가 많아 가격에 매우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물들이 마케팅 기간을 거쳐도 팔리지 않으면 잠재 구매자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결국 중개인들도 오픈홈 운영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물들은 부동산 시장의 벽, 꽃, 월플라워가 됩니다. 글로벌 안보 전문가는 중국이 뉴질랜드 공군이 자국 영공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한 것은 중동 전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베이징의 다른 우려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쾌저쿠는 최근 뉴질랜드 공군의 PAA 대잠수함 초계기가 항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반복적으로 근접 정찰 및 괴롭힘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이러한 행동이 해당 공역의 민간 항공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PAA 해상 초계기가 2018년부터 참여해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아시아 해역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로버트 페트먼 교수는 중국이 통상적인 비행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 지도부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뉴질랜드와 호주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위협하고 비전문적이라고 비판한 공동 성명 이후 잠재적인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트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었다는 점이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이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국제군사 모의훈련, 이른바 워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주도로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우주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사항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위성통신과 GPS 등 핵심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훈련에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60여 개 방위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위성 의존도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공격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 순간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방사선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위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수일에서 수개월 걸쳐 확산될 수 있으며 장기간 우주 환경 자체가 위험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의 이번 참여는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통신, 항법, 감시 등 다양한 군사 민간 기능이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훈련 결과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법적 의무를 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률에서 조약 의무를 보다 제한적인 형태로 바꾸거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련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마오리와 정부 간 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측은 조약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돼 왔으며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률에서는 조약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마오리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조약의 법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오리의 권리와 참여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교육 분야 등에서 조약 관련 의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뉴질랜드 합법적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이 총선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를 도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가 과거 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검토만 하고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가능성만 시험해보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은 클린 파워 페이먼트 정책을 통해 가정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보조금과 함께 최대 수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포함돼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정책이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 지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태양광 지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정책의 일부 조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 비용과 기후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크리스 비숍 수석의원이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당내 일각의 쿠데타 음모론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비숍 의원은 일요일 오전 생방송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자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직을 노리며 총리 축출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 당 지지율이 30%대로 맴돌며 뚜렷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절망적인 사안과 관련해 그는 이러한 성적표가 결코 좋은 결과 아니라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제기된 내부의 불만이 실제 총리를 향한 조직적이라고 계획적인 반기나 리더십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낭설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거듭 일축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재 시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휴전 만료가 임박한 이란 전쟁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이 끝나는 21일을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란 측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우선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휴전 만료 이전에 협상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며 순식간에 손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살해 기계가 멈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현지 시간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것은 유가를 낮춰달라는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주요 20개국 G20 회의가 열렸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설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모든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게 하는 대신 다른 아시아 지역 정유시설로 가게 해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어느 시점인가는 복구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이 언급한 G20 회의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16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룬 헝가리 야당 티서당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어 압승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9일 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로판에 따르면 총선 최종 개표율과 머저르 테레드 대표가 이끄는 티서당은 199석 중 총 14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출구조사 예측치인 138석보다 3석 더 많습니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PDS는 티서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5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티서당이 헝가리 의회에서 개헌 가능성인 3분의 2, 133석을 예상보다 한층 여유 있게 넘어섬에 따라 머저르 대표는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헝가리는 오르반 총리 집권 시절 EU 정책과 사사건건 충돌한 탓에 총 170억 유로 규모의 EU 자금이 지원금이 동결됐습니다. 이를 해자라면 사법부문 독립성 강화, 공공조달 제도 개혁, 언론과 학문의 자유 확대 등 EU가 요구하는 27개 조건을 시급히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금으로 헝가리에 배정된 100억 유로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자면 소멸될 예정이라 헝가리 새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연장한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간 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석유에 지불되는 모든 달러는 전쟁을 위한 자금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겨눈 파괴적인 공격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 17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선적한 선박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제재 완화를 발표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금강원은 19일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및 세탁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상계좌는 카드 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수단이지만 예금 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돼 정상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 등 때문에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접근해 가상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 대행업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강원은 관련 피지사와 불법 업체를 적발해 검찰의 수사 의뢰로 상태입니다. 금강원은 가상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픽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알렌젯,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트리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3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1원 8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4원 61전.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내일은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파시온의 사중주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출신의 파시온의 사중주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고전 음악의 숭고한 힘과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고 나누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로 뭉친 그룹입니다. 2024년 초 결성된 이들은 오클랜드 곳곳에서 수많은 공공 및 개인의 행사에서 연주하며 높은 수준의 음악적 열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사중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티켓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센츄럴 시티 라이브러리 44 로원 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4월 23일 목요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예약은 이벤트 파인더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뜨개질반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성인 동반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 강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5월 4일, 5월 10일, 18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스트 코스 베이 라이브러리 8 비트로드 브람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이그잼 프리퍼레이션 클래스 영어 시험 준비반 안내입니다. 이 무료 수업은 직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PTE, IELTS 또는 OET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회화 연습과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작문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첨삭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별도 등록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출석을 권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오레아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버뉴 오레아와에 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젯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